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며 그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현재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신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명칭이 나타나기보다 어린 양이라는 호칭이 대부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어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12의 자승의 숫자로서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긴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죠.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두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정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공유하시는 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한 위격이신 그분이 왜 어린 양이십니까? 어린 양은 동물 중에서도 참 유약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보통 학교나 어느 단체의 마스코트를 정할 때 대개 동물을, 상징적인 동물을 정하라고 하면 어떤 동물을 정합니까? 강한 동물을 정하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독수리, 매, 말, 뭐 그렇게 코뿔소든지, 뭐 코뿔소는 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학교의 마스코트는 강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승리하고 정복하고. 전 세계 학교에서 양을 마스코트로 삼은 학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을 마스코트로 삼은 단체가 있습니다. CGN. CGN, 양순이. 예. 우리 CGN은 어린 양이 마스코트예요. 예. CGN을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나 단체도 양을 마스코트로 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동물에게 잡혀먹는 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왜 죽임당했습니까? 힘이 없고 유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기에 자발적으로 희생되어 죽임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본래 정체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은 사자라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이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일곱 뿔은 전능한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고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왕인 사자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나타나 죽임당한 그분의 본래 정체는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이신 분이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죽임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적자들을 정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사자 같으신 분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오신 그분을 보지 않고는 진정한 사자이신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사자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사자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고 사자이신 분이고 사자로 나타나신 분이 곧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어린 양과 사자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자의 영광이 가리워져 우리가 믿음과 복음의 시각에서만 그 영광을 보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죠. 그 시리즈는 C.S. 루이스가 성경의 복음을, 성경의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로서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모티브를 가지고 쓴 동화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동화면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라는 작품이죠. 그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네 명의 아이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시골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보내집니다. 세이스 루이스가 살던 그 시대가 2차 대전이 한창 이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먼저 안전한 시골에 보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죠. 네 명의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 사는데 그 집에 있는 한 마법의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나니아라는 세계는 하얀 마녀가 영원한 겨울을 불러와서 그 나라를 얼어버리게 만들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돌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내 남매 중 셋째인 에드먼드가 마녀를 만나게 되고 유혹에 빠져서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쿠키를 가지고 유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아슬란은 마녀와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를 놓아주도록 합니다. 마녀는 돌 탁자에서 아슬란을 찔러 죽이죠. 자신의 힘으로 마녀를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힘으로 아슬란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아슬란이 부활합니다. 아래 사진이 이제 부활할 때의 모습이죠. 이 아슬란의 죽음, 그 모습 마치 어린 양이 유약한 존재로 죽임당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죽음에서 일어난 그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아이와 그 나니아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마녀를 무찌르고 마녀에게서 그 나니아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이들은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사자인 아슬란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마녀에게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믿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천상에 계신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어린 양이기에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은 이들은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 내 아이들과 나니아의 시민들이 아슬란을 따라 승리했듯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모습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첫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전동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큰 천둥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모든 이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부르는 노래이기에 이렇게 많은 물소리가 같고 천둥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천상에서만 불려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새 노래를 부를 때 얻어집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찬양 공동체입니다. 경배 공동체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때로 슬픔을 노래하고 어떤 서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신세를 한탄하고 이별을 슬퍼하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성취를 기뻐하고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 심령으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새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세상의 노래도 때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궁극적인 힘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은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주의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원수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며 우리도 또한 그 승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흠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14장 4절 전반부와 5절의 말씀으로 연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5절.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흠 없는 자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흠 없다 하시는 선언을 주신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이들은 14절입니다.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붉은 피로 씻었는데 그 옷이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흘려진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이며 그 피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흘려진 것이므로 우리를 흰 눈처럼 희게 여기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이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절을 지킵니다. 14절 4절에 14장 4절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로 표현되는 바벨론, 그것은 로마 제국과 같이 황제를 숭배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그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을 지킨 자여야 합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죽기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 그리고 12장 11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12장 11절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죽기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이죠. 하루하루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인내입니다. 잠시 며칠 여행하는 것도 힘든 지역에 매일매일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인내입니다. 때로 핍박이 있고 때로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때는 더 큰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쓸 때는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어갈 때 그들은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입니다. 자신들이 만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과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계시록을 쓴 요한 자신도 1장 9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밧모섬에 있었습니다. 요한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참 자녀임을, 구속받은 참 백성임을, 참 14만 4천에 속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고 고난 속에서 어린 양을 따르며 믿음의 인내를 경험하며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삶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하게 그저 건강하게만 살다가 우리는 죽음 맞이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하죠.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영원한 복일까요? 거기에서는 다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이어지는 복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서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 어린 양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서 이곳에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후원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린 양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나의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영원한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어린 양 되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듯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며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원수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헌금 작정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수자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준비만 되어지면 무슬림을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학훈련이나 목회훈련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가? 성령 체험은 있지만 말씀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 1:1 제자 양육 과정이 먼저 소개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로 연결되고 배웠던 그 현지 리더십들이 또 재생산해 나가는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사역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harapan saya mereka ini bisa menceritakan Injil itu lebih luas lagi. Diteruskan pelayanan BE ini untuk membuka-buka kelas, membuka kelas-kelas baru di Indonesia.
비행기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어떨 때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서 사역지까지 들어가는데 좀 더 외진 곳으로 갈 때는 홈에서 이제 교통사고의 위험들 이렇게 직면하고
산비탈을 이렇게 비비비비 돌면서 가는데 완전히 낭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찔한 거예요. 밤새도록 달린 게 이 길이었구나 이게.
심부전증으로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하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 과정은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겠어요? 뭐 외국인이 절 만나기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고 호흡 있는 동안 이 생명의 호흡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우리는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 이게 두 마리 조그만 그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이분들과 같이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같이 뒹굴고 싶습니다.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온누리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지난 39년을 달려왔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더욱 순종하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다하여 헌신합시다. 그럴 때 온누리교회는 해가 갈수록 더 그리스도가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선교헌금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 또 혹은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보 가운데 있는 헌금 작정서를 함께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정서가 없거나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MS 방식을 통해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하기 원하는 분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규나 변경하신 분들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봉투를 통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내년 새롭게 작정하듯이 모든 정보를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시고 사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계좌번호나 기타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작정서에 보면 온라인 그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에 가셔서 촬영하시면 여러분들이 연결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은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날 것이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린 분들은 더보기 하단에 보시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있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새해를 선교 헌신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9년,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 교회가 많은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